때를 따라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찬송과 감사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님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화평케 하는 은혜를 주시고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떡을 구할 때 주께서 생명의 떡을 주셨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에게 기다림의 축복을 다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형제 간의 화목한 일을 마친 후에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아멘.
예물들이 쓰이는 곳에 화평이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강건한 일정을 조정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이를 쓰신 대로요. 주보 뒷면에 보면은 오늘 말씀이 길어서 뒷면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휘장 속의 예수 네 번째 시간 분향단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30장 6절 시작합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6절에서 10절, 34절에서 35절에서 38절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6절 합니다. 너는 분향단을 증거궤 앞, 곧 증거판을 덮고 있는 속죄판 앞, 휘장 정면에 놓아두어라. 거기 속죄판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우려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그 위에다가 다른 이상한 향을 피워서도 안 되고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올려서도 안 되고 그 위에다가 부어드리는 제물을 부어서도 안 된다. 아론은 분향단 뿔에 한 해에 한 번씩 속죄의 예식을 하여야 하고 한 해에 한 번씩 속죄의 피를 발라서 분향단을 속죄하여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것은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35절 해 주십시오.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잘 섞은 다음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그 가운데서 일부를 곱게 빻아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놓아라. 이것은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내가 만들 유향은 주의 것이며 너희에게는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사사로이 쓰려고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서는 안. 같이 합니다. 그 냄새를 즐기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휘장 속의 예수 네 번째 시간 분향단입니다. 길거리 화가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한 30분에서 40분. 또는 성의가 없으면 한 15분 이렇게 지나가다가 얼굴 초상화 그려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쓱싹 그려서 초상화를 주면은 마치 처음 녹음기를 들어봤을 때내 목소리를 들었을 때에 내 목소리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처럼 아 이게 초상화가 좀 과장스러운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나가는 행인들의 얼굴을 잘도 잡아냅니다. 되게 그것을 보고 나는 좀 불편한데 옆에 같이 갔던 사람들은 그게 내 모습이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여 줍니다. 그 인물화는 인물을 정확하게 그려내는 데에 주안점이 있지 않고 그런 길거리 초상화는 그 인물을 생각나게 하는 그 인상을 그린 스케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성막, 구약의 성소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정밀하게, 세세하게 다 펼쳐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서 중요한 것들만 그 인상을 잡아서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마치 스케치와 같은 것.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스케치 대생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준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성막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그린 스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시는 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향단에 대해서 일곱 가지 작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하나씩 보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금향단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읽어보시면요. 안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표준 세번역 읽어드립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그러니까 보좌 앞이 지금 증거궤입니다. 언약궤, 지성소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는 몰라도 뭔가 금향단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기도와 또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는데 기도와 찬양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말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또는 제가 목사가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그저 목사님 이제 우리 할 만큼은 했고 이제 기도나 좀 해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그저 이제는 기도밖에 할 게 없네요 라고 말할 때에 마치 가지는 느낌은 중요한 일은 내가 이제 다 했고 이제 나머지의 그 짜투리 잔돈 마냥 그런 기도나 찬양을 취급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슬쩍슬쩍 들어갑니다. 그 일일마다 일일이 따져서 따질 수는 없겠지만은 마음속에는 철렁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면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분향단은 성소 안에 들어가 보시면요. 금으로 싸져서 있는 그리고 왕관으로 싸져서 있는 그리고 금체가 들어가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게끔 되어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소 안의 떡상과 지성소 안의 언약궤와 더불어서 속은 아카시아 나무이지만은 겉은 금으로 쌓여있는 재료로서 연약한 사람의 몸이자 영원한 신성을 함께 가진 예수님의 사역인데 그 성소에서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깊숙이 자리 잡은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밀접한 관계에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접촉하는 그 접촉점에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게 금향단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에 가장 근접되어 되어 있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나 이런 데 읽어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이야기, 찬양이라는 이야기, 이걸 예배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찬양은 우리는 너무 정형되어 있고 우리는 너무 굳어져 있어서 그런 어떤 예배 시간에 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찬양으로만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슬퍼할 때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고 나의 모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나누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귀는 가장 그 깊은 사귐의 만남.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 내가 문을 두드린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관계 모든 관계의 완성을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서는 그런 마치 스케치화처럼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금향단의 역사 기도와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딴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옵션처럼 지나갈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딴 거 아무리 다 된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가서 만남이 없는데 준비 암만 해놓고 나도 만남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에 우리가 성전 밤마당에서 얼마나 많이 바빴고 얼마나 많이 떡을 먹이고 이런 이야기 다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마리아야 막달라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으니 내 딱 무릎하게 누워가지고 거기 눕는 게 딱 옆에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 나누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금떡상과 금촛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중요한 역사라는 것을 이 기도와 찬양의 역사가 금제단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 증명하듯이 보여주는 것이 첫째 휘장을 지나면은 성막들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 그림에 보시다시피 그리고 물두멍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면 둘째 휘장이 또 쫙 열립니다. 그때마다 둘째 휘장을 지나서 나아가면은 금향단으로 나가야 그거를 통과해야 셋째 휘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그 쭉 가는 길에 금 떡상과 금 촛대가 양 날개처럼 좌우 양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편의 금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매 7일마다 진설되고 남편의 금 촛대에는 7개의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7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라면은 12는 계속해서 상징되는 그런 징표가 구약의 열두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셨고 신약의 열두 제자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사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또 다른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이 역사가 일곱 개의 7의 역사가 창했고 그러한 다음에 열두 개의 역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세계를 만들었으면은 세상이란 것이 될 때에는 그 안에 사람으로 채워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만드셨고 가족 만드셨고 그리고 난 이것의 완성을 이것을 너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이것을 만들어주시겠다 하시고 열두 제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일곱과 칠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일곱째 날 안식일 가지고서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가 맞기는 맞는데 그것 가지고는 될 수 없어서 예수는 안식 후 첫날, 여덟째 날에 출애굽기 읽어보시고 레위기 민수기에 보시면요. 생명을 주는 이 역사를 할 때에는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덟째 날, 여덟째 날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거기 나오실 때 그것을 줄을 쳐서 연결을 해보시면은 거기에 그 역사와 예수님께서 부활의 역사, 그러니까 일곱의 역사 가지고는 다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역사가 계속 여덟 번째 하나가 더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지파, 열두 제자 다 모았지만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다 하셨지만 다 배반할 줄 알고요. 열두 개 가지고 되지가 않고 예수님이 보태가지고 13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을 뭐 이래서 기분 나쁜 숫자로 동양에서 아니 서양에서는 생각하고 동양에서는 죽을 사자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굿 프라이데이가 없었으면은 예수께서는 이것을 죽으시는 역사가 없었으면은 우리에게 그 프라이데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숫자로 12개를 암만해 본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자신을 던져서 13의 숫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나라 만드는 완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 나머지 하나의 숫자가 하나님께서 지금 8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를 더하는 역사,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공동체를 만드는 12에서 하나를 더하는 그 역사, 이것을 통해서 새 창조와 구속의 역사, 대속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데 그 나머지 하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른쪽과 왼쪽에 12와 7이 있는데 나머지 하나 보태주는 것이 금향단의 하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의 첫째 창조가 다 하지 못하고 미흡한 것을 이루어질 마지막 하나의 더하기 역사,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금향단으로 자신을 던졌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내 기도가 그것을 만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해놓은 것에 거기다가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 더 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세상과 가정과 이웃을 구원시키고 구속해질 마지막 하나의 역사가 금향단에서 일어나는 기도와 찬양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금왕관의 역사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담긴 금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찬양이에요. 검은 고와 향이 담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잘은 몰라도 음식을 담을 때에 가장 그날 가장 최고라 할 만한 음식은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릇 중에서는 가장 좋고 아름다운 그릇에다가 그것을 담아서 내어놓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단원은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그릇에 담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금대접에 담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수족처럼 쓰는 네 생물이 에스겔서에 나왔던 그 생물이고 하나님께서 그 24 장로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수종하시는 마치 천사와 또 다른 천사의 종류들입니다. 하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것을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이것을 접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금대접에 담긴 향과 같은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소중하여도 여러분 만약에 그 금대접에 쌓인 그 기도문을 가지고요 음식이라 생각하십시다. 금대접에 쌓인 걸 가지고 죄송하지만은 저 밖에 있는 손님이 집안에 있는 손님이 아니라 잘못 주인이 잘못해서 저 밖에 있는 개에게 갖다 주면은 저 밖에 있는 거린에게 갖다 주면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게 밖으로 갖고 가면 그 사람이 바치면은 그것은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가 없지 않습니까? 금 대접에 바치는데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바친다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막과 그 이렇게 금향단이 지금 어디 앞에 있는가? 어린 양, 그 언약궤 앞에 이것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던져놓은 것이 아니고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실 때에 성막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연결하면서 그것을 풀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금향단에 부어져야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소중하여도 금향단에 부어져야 향연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이지 바른데 부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향단을 둘러서 왕관 같은 테두리가 쳐진 것은 기도의 힘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는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받아주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오셔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사역하신 그분의 사역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치 오해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마치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는 기도의 종이라고 그 사람을 이렇게 높여드립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내가 무슨 힘이 있는 것 마냥 주권을 슬쩍 내 쪽으로 옮겨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기가 쉽상입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이걸 이루는 그 역사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드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엎드려집니다. 금향단을 지성소의 언약궤 앞에 두는 이유는 바로 그 궁극적인 권위를 어린 양 앞에 드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의 다른 성경 보면은 왕관을 벗어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어린 양 앞에 던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이 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괜시렙도 반대쪽으로요 기도대로 되지 않을까봐 뭐 이런저런 걱정으로 지레 짐작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하는 일은 주인이 시킨 대로 말하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되거냐 안 되거냐 하는 것은 그것은 내 범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대상에게 주문을 거는 것도 아니고 내게 최면을 거는 그런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이러면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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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효과가 없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그것이 시작으로 될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끝날 수는 없는 금향단 앞에 바쳐지는 이런 고귀한 역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경배의 역사입니다. 네 번째 금체입니다. 다른 금기구처럼 금향단도 금고리에 달린 금체로 운반하지 사람이 직접 이 기구에 손을 대는 경우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성소 안에서 봉사하고 기구에 익숙해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감히 범접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경계와 영역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잘못을 해서 우사가 그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는 이게 열정만 가지고 우리는 좋은 의도만 가지고 그저 간편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저 거기다가 짐승이 끌고 들고 거기다 끌고 자기는 이걸 한 거예요. 퍼스널하게 내가 투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언약궤는 언약궤고 나는 나고 언약궤 이랬으니 딴 것은 닐러 무사마리오 아니겠습니까? 우사에게 이렇게 됐을 때는 딴 사람도 다 죽어야 되는데 우사 하나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대표로 하신 것이고 딴 사람까지 다윗까지 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사 한 명이 특별히 잘못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저기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것이 그 사람들만 잘못된 것인 줄 아느냐? 원래대로 따지 너희들이 다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런 역사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익숙해져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만만해집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끼리 관계에도 아무리 오래 사귄다 하더라도 아무리 친해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에 가지고 있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밖에 나가서는 아무리 친한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날 때에 반말 쓰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제대로 관계를 가지고 그 선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렇지 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반말을 써야 친해진다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정말로 친하고 깊은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리스펙트하면서도 얼마든지 친하게 지내면서도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존경과 케어를 같이 할 수 있는 성숙된 만남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무 형님, 누나, 언니 너무 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형제와 자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주 쓸 수 있도록 해야 그만큼 돼야 그것이 성숙한 것이라고 특별히 한국교회 문화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훈련이 많이 안 되어 있고 기도의 체험을 해본 사람들이 자식 범하기 쉬운 것은 자기가 직접 금향단을 잡고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 제목이 그저 서슴스럽게 나오고 인기가 있을 수 있지만은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죠. 성막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이셨다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성숙이 되어가면은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우리의 기도가 돼서 내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고 보좌가 움직이지 않고 내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고 내 기도 제목이 성화가 되고 이렇게 일어나야 그분과 내가 성숙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끌어당겨서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내 수준으로 계속 끌어당기기만 하면 그 자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버릇이 없다 그럽니다. 교육을 못 받았다 그럽니다. 가정교육이 안 됐다 그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리니까 이래저래 해주지만은 지나가면은 점차적으로 성숙이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체의 역사입니다. 다섯 번째, 물 두멍의 역사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의 역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의 휘장 앞에서는 성결하게 손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어서 반드시 씻어서 성결케 되어야 합니다. 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해서 먹음직스럽게 나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속에 머리카락이 발견되거나 또는 컵을 먹는데 거기에 립스틱 자국이 빨갛게 돌아가고 있으면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성격이 좋으시고 평소에 이런 데 대해서 없는 사람은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아마 여기 대해서 이거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식당에서는 당신 머리 아니냐고 따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는 짧고 그대의 머리는 기니까 이것은 분명히 식당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DNA 유전자 감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따지는 경우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인격과 생활의 고백이라면은 무조건 담기만 애를 쓰지 마시고 그 인격과 생활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일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손과 발을 씻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이런저런 소원만 구하는 것은 마치 더러운 그릇에 맛난 음식을 담아내는 것과 같아서 당장은 되는 것 같고 성공 같은데 끝이 안 좋습니다. 달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인격과 언행과 생활과 습관을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내는 일을 동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대해서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손발 씻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 현미경을 들어보면은 그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는 만치 거기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성의를 표시하고 가면은 나머지는 나의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해 주시겠다.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제단 불의 역사입니다. 분향단의 불은 성전들의 번제단의 불에서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성전들의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된 그 제물을 불사르는 심판의 역사를 통과한 대속의 불이어야 되지. 이 대속의 불이 아니고 예수를 통과해서 먼저 이 불은 심판인데 예수를 통과해가지고 예수가 먼저 번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왔을 때 마치 산불이 났을 때 맞불 치는 것처럼 원래 나를 태워야 될 그 불이 예수를 먼저 태웠기 때문에 이 불이 주님 앞에 기도 제목 받을 때라도 아무리 흠점이 있고 부족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이지 네가 뭔데 이것을 가지고 함부로 이 기도를 해. 네 기도 제목 가지고 너를 한번 평가해보자 라고 들어갈 때에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향을 태울 때에 대속과 새 생명의 역사를 베푸는 이것이 되려고 그러면은 주님의 앞에 먼저 내 그 열정이 내 열정이 내 동기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쳐지는 그걸 통해서 나온 것이어야지 그것과 떨어진 것은 오히려 자타간의 사망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와 그 대속의 십자가를 통한 역사 없이 인간적인 열심이나 다른 어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대단한 역사도 내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는 궁극적으로 당장 뭐 되는 것 같겠지만은 세월을 지나가면서 교회사를 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보시면 거기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5절에는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라고 제단불이라고 그 표현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은 그냥 불이 아니라 그 불이 제단에서 갖고 온 불을 가지고 이것을 했다는 것을 표시하시는 것입니다.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제단불이라고 뚜렷이 명기를 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향연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는 연기와 구름의 역사입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여기 지금 구별하셔야 돼, 주목하셔야 될 거가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여기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라고 두 가지가 다른 것임을 계시록 8장 4절에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금대접에서 나온 그 향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향의 연기라는 그 향은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사이에 읽었던 가루향이란 특별히 구별된 송류와 더불어서 특별히 구별된 그 송향입니다. 그런 가루향 향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라고 계시록 8장 4절에 말씀합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수소의 피를 세 번째 휘장과 식속죄소 위에 뿌려야지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제사장이 향을 태울 때마다 그 연기와 냄새가 성소뿐만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물을 드렸는데 후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가 하나님 맡으시기에 좋아하셨다라 하시는 그 역사마다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던지시고 그 대속의 제물 그게 향기로운 제사라고 성경에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더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전체를 묶으셔서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좋으셨다라고 표현을 하여 주십니다. 시각적인 처음 창조의 역사를 보시기에 좋았다 했던 것처럼 구속의 역사, 새 창조 역사를 하실 때에는 성도의 기도하는 역사가 하나님은 후각적으로 만족감을 가지신다고 하나님은 그 정도로 당신은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분명히 구별 짓는 것은 성도들의 그 기도의 향과 그리고 향연과 함께 올라갔다라고 구별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이하에 특별히 만드는 가루향은 대제사장 때 위임식 때 썼던 성별하는 향유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성의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의 가루향은 우리네 인간들이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께 간구하시는 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의 역사를 할 때에 그 역사를 할 때에 지금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가루향을 그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던져서 향단으로 만들어서 자신을 바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 기도의 역사를 하시고 계시고 거기에다가 지금 금대접의 역사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기에 묻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그 역사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어 버려서 내 기도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바치시는 이 기도 없이 내 기도 자체가 같이 역사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은 이것이 오해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권이 이것 때문에 이런 오해 때문에 기도를 체험을 한 사람은 너무 여기 자기 것처럼 이게 가지고 가고 또 이것이 없는 사람은 내 기도만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기도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체험과 역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예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서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주님과 못 만나는데 그 성소 안에서 이 냄새는 이 연기는 성소 안을 뿌릴 때마다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처음 못 해보셨습니까? 같이 우리가 나들이 모임이든지 같이 몇 사람 모여서 같이 중보기도 그냥 있는데 같이 중보기도 하고 주님 앞에 이것을 놓고 주님 앞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합니다라고 맨 마지막에 붙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 모든 거가 그 앞에 향단 앞에 탁 쏟아붓는 겁니다. 그게 그냥 해놓고 아멘 이거보다 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붙이는 거가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내 마음속에 비러니스가 있고 내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는데 근데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 뭔가 달콤한 뭔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유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그 향기로운 향내처럼 우리 안에 있는 공기가 달라지고 우리의 느낌이 달라지는 이런 역사들 처음에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지금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그것이 나에게 얼굴빛처럼 비춰져서 내 마음을 채워가는 이심전심입니다. 그렇게 채워지는 역사입니다. 근데 그 역사를 성소 안에서 하고 나니까 성소 밖에서는 구름 기둥의 역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움직이는 대로 광야 생활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름기둥 움직이는 것 이것을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일 것입니까? 그것이 이 밖에서 구름을 잡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금양단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내어놓고 포로할 때 그분께서 이것을 잡고 그분의 담이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가나안 생활까 들어갈 때까지 광야 생활을 통과하시는 그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을 보십니까? 그 안에는 똑같은 기둥입니다. 저녁에는 불기둥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 아니에요. 사실은요. 똑같은 기둥인데 밤 되니까 안에 있는 불이 보이는 거고 낮 되니까 환하니까 구름만 보이는 거지 똑같은 역사입니다. 그게 무슨 역사입니까? 향단의 역사입니다. 금양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영권이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는 같이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성소로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 첫 번째 휘장문을 지나가시고 두 번째 휘장문을 지나가시고 그래서 거기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한 번씩 가다가 그것을 체험하는 은혜 역사가 있죠. 그렇지만은 휘장 갈라지고 맨날 갈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카펜 가스 누가 감당합니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문을 열어주시고 교제하는 이 역사 이 영권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으니 주여 주여 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이 기도의 영권을 행사하고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로 이 공동체로 이 가정으로 이 이웃들로 이 소그룹 모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